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과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성막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을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구약에 있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성막, 땅에 있는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그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다. 이 내용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11에서 14절에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그림자의 실체요, 또 자기 피를 들여서 하늘의 성소, 지성소에 이른 그런 분이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9장 15절에서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신약시대 성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와 같은 희생예물이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23절에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상속자, 그분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 피로 대상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 희생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드리는 거 아니다. 여러 차례 죽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말해준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27에서 28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이제 성막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막. 그래서 열두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은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게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남쪽에는 갓지파, 시므온지파, 르우벤지파,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베냐민,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돼갖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모든 이 지파들이 진영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큰 뜰이 있습니다. 큰 뜰. 큰 뜰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고, 거기 입구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이나 하여튼 짐승을 끌고, 그리고 이 입구로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면 놋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놋제단. 그래서 놋제단 그 앞에 딱 가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짐승을, 뭐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칼을 건네줘요. 그 당사자에게. 그럼 그 당사자가 이 제물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따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따니 막 피가 나오고, 뭐 어린 양 같으면 어린 양이 죽겠다 그러고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몸소 체득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이제 체득한 다음에, 그러면 노재단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재단에 가져다가 조각내서 다 갖다 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인 희생예물을 갖다가 조각조각 내서 그래갖고 제단에 갖다 태우면 지글지글지글 되고 이제 이게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 이제 느끼는 게, 아, 이게 죄가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글지글지글 타는 이 지옥불의 형벌이 남아있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가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니까. 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다시 오고, 이 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노제단 바로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몸을 씻는 그와 같은 물을 두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데 가서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방이. 그래서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북쪽으로 보여주는 빵을 두는 그런 상이 있고 남쪽으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면은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보면 향을 태우는 그와 같은 제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성소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옆에 왼쪽으로 성소에 딱 반 되는 스페이스에 뭐가 있냐 하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새까만데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언약궤가 들어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막은 여기 가서 보니까 여덟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짐승을 갖고 와서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그래서 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래야 내 공의가 채워진다. 이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에요. 그와 함께 또 여기 그 언약궤 위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긍휼의 자리라고 금으로 만든 판이 있고 그 금으로 만든 판 위에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좌정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는 곳이 성막이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것도 성막이에요.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이 성막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했다. 물론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래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가서 보시면 애굽 즉 이집트를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여기 40장 보겠습니다. 너는 40장 2절에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의 성막을 세워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에 따라 모든 걸 다 만들고 드디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거예요. 이 성막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쉐카이나 글로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영광이 어디에 있어서 성막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위에. 더구나 이제 구름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구름이 있고 빛이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놀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그 성막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었던 거, 그 안에 어디에 있냐면 그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댄 여기 딱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는 곳이에요. 말씀하는 곳. 그래서 이 지성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Holy of Holies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여기 이 지성소를 오레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꿨어요. 오레이클은 여러분이 뭐 델피의 신탁을 받는다, 그리스말 이런 데 가면 신탁을 받는다는 얘기 있죠. 신 앞에 가서 하나님 무슨 신의 말을 듣는 걸 신탁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레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우린 그렇게 번역했어요. 개역성경을 지성소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가서 보시면 로마서의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말씀들 그러니까 words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words가 아니에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라 해서 oracles of God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오라클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오라클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오라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오레이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건 words가 아니라 오레이클이다. 그 오레이클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이 지성소가 오레이클이에요. 구약성소에. 구약성경에. 그래서 그 구약성경의 지성소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오라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지성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희생 예물을 받아주시는 그런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패턴, 양식을 그대로 따서 여기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와 똑같은 원래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실체가. 그래서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며 형상이라고 성경이 이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볼 텐데 히브리서 9장의 앞부분은 이 땅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 이건 어떤 성막이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뒷부분은 하늘에 있는 성막은 어떤 성막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구약시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성막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해도 되고 성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 성막이나 그 성소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소에 비하면 열등하다. 그 열등함이 어떤 데서 열등한가 이거를 1절에서 10절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이 성소와 그 다음에 규례들 또 그 안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제사장 이건 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고 그런 차원에서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서 열등하다는 겁니다. 첫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구약시대 구약을 이야기하는 구약 첫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에 있는 성소는 첫째로 어느 면에서 열등하냐?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었다. 9장 11절의 표현을 가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8장 2절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손으로 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친 성막이다. 누가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출애굽기 35장 20에서 29절 거기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 성막을 지어야 되겠으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줘서 내가 좀 재물을 가져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와야 될 그런 물품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건을 가져오는데 너무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모세가 오히려 밖에 다시 나가서 뭐라 그래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자기들의 그런 물품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바치면서 그것도 풍성하게 바침으로써 만든 그와 같은 게 히브리 사람들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두 사람의 유명한 장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살레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홀리압. 근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막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그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양식을 받아다 이걸 가져다 줬는데 이거를 제대로 만들 방법이 사람의 힘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이렇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양식대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다음에 첫째 날에 광야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밤에 다른 데 다 새까만데 거기에만 불이 탁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 지역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막이 한 군데 딱 자리를 정하면 다른 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약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떠나가면 그쪽으로 여기 레위 사람들이 레위에도 여러 계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은 것과 같은 짐이 있어요. 이걸 다 해체해갖고 각자가 맡은 거 다 지고 그리고 옮겨가야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성막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속했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째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런 성막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5절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이 땅에 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더 위대한 성막, 성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읽어보니까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여러분 여기 그림 가운데 조그만 네모 있는데 그 네모 둘로 나눠서 오른쪽에 게 성소예요. 그 첫째 것 얘기한 거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크게 뭐가 있다고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향제단이 있어요. 향제단. 근데 지금 향제단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저 밖에 뜰에 들어올 때 휘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여기 성소 들어올 때 휘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 둘째라고 얘기한 건 성소 들어갈 때 있는 걸 첫째 휘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지금 둘째 휘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너희들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히브리 성도들로 이 성막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게 없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그래서 이제 첫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안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성소에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원래 지성소에는 뭐만 들어있었냐면 언약궤만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두 들어있다 그래요. 거기엔 4절에 거기에는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들어있었다. 금향로. 예, 금향로. 예, 이거는 여러분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이제 보시면 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금향로. 예, 금향로는 레위기 16장 11에서 13절 가서 보시면은 아, 이 속죄일에,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둘째 휘장을 걷고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새까만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긍휼의 자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뭐가 있냐 하면, 금제단이 있습니다. 그 금제단에서 숯불을 빼갖고 거기 금향로에다가 향을 놓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향을 이렇게 태우면은 그럼 이 앞에 있는 긍휼의 자리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해야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절대 마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금향로입니다. 금향로. 예, 그래서 금향로가 그 안에 이제 놓여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그 보여주는 빵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보여주는 빵은 12개입니다, 총. 그래서 두 줄로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헌 빵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쓰고 또 새 빵으로 갈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 다윗이, 예, 이 병사들과 함께 기진하게 되었을 때, 여기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빵, 제사장들이 치우는 그런 빵, 그 빵이 헌빵,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이 나오거든요. 그 빵 치우는 그 빵을 먹는 그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외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은 빵을 먹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원래 언약궤만 이제 들어있었는데, 그 금향로가 계속해서 거기 놓여 있었는지, 아니면 속죄일에만 그걸 가져다 가져다 놨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거기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런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늘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된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0편 1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어디 사이에 그룹들과 사이에 딱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들 사이에 이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이제 2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 시편 99편 1절에도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사실이었고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 위에다 피를 뿌리면 그 긍휼의 자리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돌판이 뭐예요? 그게 율법의 그 돌판인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로다 이걸 싹 가려놓으니까 어떻게 덮는 거예요. 덮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을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욤키퍼 영어로 욤키퍼라고 해요.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키퍼 그건 키프로 이런 단어는 뭐예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덮는 날이 있는 거예요. 7월 10일이. 뭘 덮어요? 긍휼의 자리를 가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이 율법 이거를 가려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히브리 대제사장이 1년에 이제 한 차례씩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피를 보시고 율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름이 긍휼의 자리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신약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긍휼의 자리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화해 헌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 헌물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하는데 공의로 다스리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긍휼의 자리, 이 화해 헌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이라든지 로마서 3장 25절 가서 보시면 영어로 propiti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해 헌물. 화해 헌물 얘기하면 뭘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는 거, 요 부분, 요게 예수님이 그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예수님이 딱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주셨다. 그거를 우리 그리스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화해 헌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 안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실체예요? 아니면 모형이에요? 이건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이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낱낱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6절에서 7절에 땅에 있는 이 성막은 백성이 접근할 수 없는 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만 접근할 수 있어요? 뜰 안에 들어와서 노제단 있는데 거기까지만 백성이 들어오지. 예. 그리고 여기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제사장도 다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며칠, 하루.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것들은 백성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그게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 그게 뭡니까?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 무슨 얘기예요? 백성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은 자기 죄와 백성들의 그런 죄로 인해서 반드시 희생물을 드려야만 된다. 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근데 하늘의 성소는 구원받은 모든 자가 마음대로 드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소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그 옆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담대하게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와 같은 그 성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그 성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열등한 점은 8절에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성소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잠정적인 그런 성소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첫째 성막, 즉 성소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서 있었어요? 예, 언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순간에도 아직 성전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물론 완전히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없어졌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성막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언제 이것이 없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첫째 성막, 즉 성소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면 뭔가가 좀 구약시대는 뭔가 불완전한 게 있는 겁니까? 예,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하냐?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수표로 받았어요, 구원을. 그럼 그 수표가 언제 현금화가 되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그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불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습니다. 다윗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 수표로 받은 그 구원이 현금화 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바로 그때다. 그런 차원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백성과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가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50에서 5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이 휘장은 어디하고 어디를 지금 나누는 휘장이에요?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는 둘째 휘장.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세 복음서에 지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에 성소나 지성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하나님 예수님 계신 그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만 유지가 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또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가 되어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죠. 개혁의 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이게 유지가 된 거다. 아직 서 있긴 서 있어요. 아직도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그건 끝이 난 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끝이 난 그 성막 성소 섬기는 거 이 시스템으로 왜 너희가 도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제 그거 무효가 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어느 면에서 열등하냐. 땅의 성소는 외적인 일들만 했다는 거. 희생물 씻는 거. 그렇죠? 거기 피 뿌리는 거. 이런 거 했지만 이 희생물과 피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의식적으로만 이들에게 깨끗함을 줬지 사람의 그 양심에 관한 깨끗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깨끗하게 해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그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매번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해주고, 여기 나온 개혁이 영어로 re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도 영어로 reformation이에요. reformation. reformation이 되면, 종교가 개혁이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종교가 개혁이 된 게 그게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 프로테스탄트 갖고는 불완전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 개혁. 그게 뭐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입니다. 약 2000년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예 구약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이 앞에서 목사가 제사장이라 그러고 이 교회가 성전이라 그러고 제단이라 그러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 써놓고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구약시대 것들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여기 성전 아니에요. 이거 제단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강단이에요. 그렇죠? 여기 예배당이에요. 목사는 뭐야? 말 그대로 목사. 꼴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 얘기할 때는 구약시대의 모든 잔재는 싹 없애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잔재, 그 정신은 유지할 수 있어요. 거룩함과, 그렇죠, 죄를 씻는 것, 이런 정신은 유지할 수가 있어도 이 나머지 모든 형식이 다 신약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11절에서 이제 28절에는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가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소가 구약시대 땅에 있는 그런 성소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월등하냐, 첫째, 그거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다 이거예요.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의 것에 신경을 써야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는 멋있는 성전이라 해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의 성막은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막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손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건 잠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성막, 하늘에 있는 참 처소는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하다. 여기 나와 있는 다가올 좋은 일들,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받는 거, 그렇죠? 아니면 또 휴거받는 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를 삼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성소는 어느 점이 뛰어나냐? 이 하늘에 있는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와 달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몇 번 들어가요? 거룩한 곳에?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을 얻어요? 영원한 구속. 예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속하시면 영원한 겁니다. 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해요? 양심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구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요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짐승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10장 한 장을 다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예수님의 희생과 짐승의 희생은 비교가 안 된다. 여기도 지금 잠깐 이야기하고 그걸 아예 확대해서 10장에 아주 완전하게 그 내용을 아예 한 장을 할애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장에서는 잠깐 기초만 놓고 있어요. 첫째, 구약의 짐승은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예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예물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지만 대제사장이 대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짐승.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예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직접. 그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언제 뿌린 적이 있냐 이거예요. 가죠? 성막에, 하늘에 있는 성막에 가지고 가셔서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뿌려야 돼. 실질적인 성막이면. 그럼 언제 뿌렸냐? 성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가서 보겠어요. 여기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일단 어딜 갔다 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 먼저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곧 다 오신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뿌렸다고 믿는 겁니다. 예. 요때.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아니다. 예, 만지지 말라. 예,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이 참 성막이면 그 안에 뿌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어디에 나와 있냐? 예,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12장 24절.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하늘나라에 뿌리는 피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갖다 놨겠어요? 예수님이 갖다 놓으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자신의 피를 거기다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난 것으로 우리 성경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성소에 갖다 뿌려야 되니까 참성소에 그 일을 그때 행하셨다고 우린 믿는 거예요. 매번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희생은 계속해서 반복이 됐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이루신다. 그 다음에 짐승의 희생은 예수님의 피처럼 영원한 구속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이제 14절 말씀은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염소, 암송아지의 재.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가면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성전만 지어지면 그걸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 모든 게 다 예비가 됐는데 지금 뭐가 없냐? 암송아지 재가 없어요.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레드 하이퍼라고 하는 암송아지.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야,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찾아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그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뭐 암송아지의 재 이런 거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뭘 했어도 뭐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양심, 마음은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예배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가려주실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의 행위로 그걸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재물 가지고 간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짐승의 이 피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죄를 덮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드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신정국가에서 살 수 없으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전자는 구원 받고 후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의 희생을 드렸어도.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려진 모든 이런 것들은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의 내부를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세정은 외부에 있는 어떤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십일조 드리고 그렇죠, 주일 성수하고 외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태어난 것이 기뻐서 주일도 성수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절차를 따라서 무언가 외적인 걸로 많이 싸우면은 그러면 뭐가 될 걸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양심을 세정하는 것은 오직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거 짐승을 들여서 죄의 용서를 받는 건 잠정적인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속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다.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에 이랬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첫사람 아담 구원받았거든요. 이브도 구원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이 구원받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구약인데,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걸 효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표로 이렇게 덮어줬어요. 덮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진짜 구속을 받은 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다.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요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약 시대에 있던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자들의 그런 범법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뭘 여세요? 신약을 여세요. 신약. 신약을 여시면서 영원한 상속요업을 주신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든 신약시대 성도든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는 것,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두 번 거듭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의 용어거든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도냐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교회에 속했냐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신약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듭났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경영 방식이 구약과 신약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받아들인 그 순간 현금으로 구원을 직접 받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수표로 받아갔고 십자가 사건 때 그 수표가 현금화가 된 거다.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면에서 하나는 직접적이고 하나는 간접적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상속요업을 받는 거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때 가서야 드디어 영원한 상속요업을 실질적으로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이거 맞습니다. 다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예수님이 다 속하신 건 맞는데, 그 속하시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만 잠깐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